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유명한 장 중에 하나죠. 흔히 믿음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챔피언들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학습해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을 따라가고 싶은 모델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최고의 위기가 있다면 말은 많은데 이론도 많은데 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그샘플, 삶에 모범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저와 여러분과 꼭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나약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처럼 뜨거운 소원과 갈망을 갖고 몸부림치는 도전도 할 수가 있는 사람들. 따라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들의 재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부여합니다. 그들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영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결코 낯선 역사의 무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나 친숙해서 호기심을 잃어버린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그런 것처럼 또 흔히 고전이 그런 것처럼 이 친숙한 무대 건너편에서 아직도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보석 같은 무지개 레슨들을 우리는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공통된 특성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고생이 많았다,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고통이 많은데 행복할 수 있다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그들은 마침내 행복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인 윤동주의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역설적이잖아요.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해요? 근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짧게 살았잖아요. 짧은 생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십자로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Mission accomplished. 사명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나기 전에 내 사명 끝냈습니다. 이거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후회 없이 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는 행복한 스승이셨고 행복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 세 번째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각각 질문을 할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벨에게, 아벨이요, 당신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아벨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믿음은 존재의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존재의 드림입니다. 자, 여기 본문 1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죠.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나은 제물을 드렸을까? 우리 복음주의 설교가들은 과거에 아벨이 드린 제물, 그 제사에는 피가 있었다. 양을 바쳤잖아요. 피가 있는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근데 최근에 와서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었어요. 소제는 곡식을 드립니다. 곡식엔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곡식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벨이 드린 제물이 가인이 드린 제물과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그 다음에 뭐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 그 다음에는 기름을 드렸다. 그래서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네. 그런데 그러면 가인도 곡식 중에 첫 곡식을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첫 곡식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아벨만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사실 첫 새끼, 첫 곡식, 이것은 첫 번째, 즉 우선순위를 다 강조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구약 잠언 3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소산물을 드릴 때는 뭘 드리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라. 네, 처음 드리는 거, 프레시한 처음 것.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드림의 사랑을 표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카인에게는 그런 것을 드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 곡식을 드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를 드리고픈 마음이 카인에게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카인의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그것은 자기 존재의 드림이에요. 자기 존재를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첫 새끼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름을 드렸다 그래서 기름. 요즘은 우리가 먹을 것이 흔해지고 그래서 뭐 기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의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도살장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도장 찍어야 다 사람들이 소와 양, 돼지 이런 걸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행히 저는 고기를 자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냐? 돼지 비계 기름. 예, 그걸 아주 좋아. 그건 아주 먹기도 부드럽고 좋잖아요. 네.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거 다 피하죠.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쁜 게 아니래요, 사실은. 저는 돼지 비계 기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덕으로 지금도 여기 남아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기름을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건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최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그것은 존재의 드림이었고 최선의 드림이었고 감사의 드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역사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근데 한 번은 그 정객들의 공격으로 마음이 심히 피곤하고 곤고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어떤 노파 하나가 링컨 대통령을 면회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진은 이 여인을 설득해서 그냥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쿠키를 과자를 제가 구워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면회를 시켜줬대요. 대통령이 이 노파를 부인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링컨을 바라보면서 뜻밖의 하는 소리가 아니요 대통령님 아무것도 저는 도움받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각하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각하를 좋아하고요. 각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쿠키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성껏 쿠키를 구워가지고 왔습니다. 이 쿠키에는 저와 저희 백성들의 각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쿠키를 받으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힘내서 잘 정치를 돌아보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별 사건 아니에요. 근데 링컨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이 바로 그때였다고. 그 노파를 만나 노파가 구워온 쿠키를 받았던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달라는 기도죠.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달라는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저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작은 헌금이지만 여기에는 저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헌물, 헌금, 감사. 여러분, 이 헌금이나 헌물 이것들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족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존재의 드림이다. 믿음이란 감사의 드림이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는 아벨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벨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존재의 드림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에녹에게. 에녹이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에녹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믿음은 행복한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행복한 동행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믿음은 행복한 동행입니다. 11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증거를 받았다 그럴 때 증거라는 말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good repo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good report, good report. 네. 그러니까 좋은 리포트, 좋은 성적. 인생은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어요. 무슨 인정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윤리의 최고선, 동양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부모님을. 근데 기독교 윤리는 동양윤리를 조금 더 넘어섭니다. 뭐 기독교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요. 기독교 윤리의 최고선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독교 윤리의 최고선이에요. 그래서 효자, 효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자 살고 부모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아직도 남아요.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 대답을 창세기 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그 아들이 출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무려 300년이나 동행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랫동안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크리스천 라이프란, 신앙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현대적인 요즘 우리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데이트의 추억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트하는 대상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할수록 우리의 데이트는 더 큰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이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인생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따금씩 1년에 하루 시간을 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하루 여행, 하루만 여행을 하고 하루만 야외에 나가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가족들이 함께 보내도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부모들은 한없이 기뻐하시잖아요. 한없이 기뻐해요. 하루 동안 부모와 동행한 것, 그거 가지고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동행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동행하는 방편 두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습니다. 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내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을 얼마나 엔조이하고 살고 있습니까? 큐티가 중요한 이유로 아침에 잠시 말씀 열고 기도하는 시간, 하면서 야 행복하다. 행복한 동행. 우리 한국의 동화 작가 중에 이철환 씨가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한 챕터 글을 아주 의미 있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얘기예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랑 입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입장. 그런데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결혼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이제 신부 아버지가 자기 딸을 팔에 이렇게 끼고 입장을 하는데 신부가 다리를 저는 신부였습니다. 다리를 저는 신부를 데리고 신부 아버지가 입장하는 순간 장례가 조용해졌고 숙연해졌어. 그런데 주례 앞에 거의 오는 순간 신부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집니다. 아! 장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갑자기 앞에 있던 신랑이 뛰쳐나오더니 넘어지는, 쓰러지는 신부를 들쳐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팔짱을 끼고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고 신랑이 신부를 팔짱을 끼고 주례 앞에 서서 그 서는 순간 결혼식장에 박수가 났대. 박수가 막. 근데 다음 순간 신랑이 발을 하나 내밀더니 옆에 신부의 발을 이렇게 걸드래요. 그리고 한 손으로 신부의 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날 사람들은 결혼의 의미를 아마도 새롭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결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결혼은 동행이라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도 동행입니다. 행복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이 다리 절던 신부처럼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인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요. 이제는 세 번째 사람, 노아에게 던지는 질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노아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방주입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방주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방주와 같은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하늘이 맑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은 그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었다. 존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차원이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알아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무슨 행동? 준비하는 행동. 장차 올 홍수를 준비하고 방주를, 배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를 짓는 것은 행동이죠. 믿음이 행동을 나왔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하모니를, 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고요.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지한 믿음은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을 넘어서서 한 시대, 한 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02년 6월 고종 황제 시대예요. 그때 서울에 있는 한성 감옥에 이 나라가 이래선 안 된다라는 개혁적 애국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운동하다가 애국지사들이죠. 개혁자들이에요. 근데 다 붙잡혔어요.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을 붙잡혀 갖고 한성 감옥에 17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감옥 이 벽 틈바구니에 뭐가 이렇게 종이 하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보니까 종이가 나와요. 거기 써 있어요. 한글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지? 충격적이었어요. 동양윤리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읽고 충격을, 이게 어디 있지? 물어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알고 선교사들이 성경과 철로역정 책들을 집어넣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련된 철로역정 이런 책들을 읽고 그들이 다 집단 회심을 해요. 다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처음 그 성경 말씀을 뽑았던 그분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마음에 결심이 하나 생겼어요. 이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 나는 젊은이 운동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청년 운동 기관에 자기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고종 황제 시절에 돌았던 기독교 청년 운동 기관이 YMCA, YWCA 운동이죠. 뭐 지금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운동이 큰 영향을 끼쳤어요. 네. 그는 이 운동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고 청년들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어린이라는 말은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고 어리신 분, 그래서 어린이. 청년들, 젊은이들 이 말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젊은이 말 좋잖아요. 청년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3.1 만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이 운동은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통해서 3.1 운동이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또 아주 유머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항상 배꼽을 잡고 웃곤 했어요. YMC에서 그날도 이분이 강연을 하는 날 이분이 강연하는 것을 알고 일본 경찰들이 쫙 왔대요. 근데 당시에 일본 경찰들을 향해서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다 일본 경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개, 뒤에서. 그러나 경찰이 앞에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앞에서는 나으리 양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연을 시작하자 일본 경찰들이 쫙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다 웃었단 말이죠. 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유명한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 네. 네. 위대한 우리의 크리스찬 선배예요. 이분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를 질문받았을 때 세 가지 대답을 해요. 첫째,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첫째 이유,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으로 나는 오늘처럼 어두운 시대를 헤쳐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믿음으로 새로운 내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야. 노아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어두운 시대를 헤쳐가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창조자,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를 의탁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두운 시대를 헤쳐가고 새로운 미래의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가족을 구원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예수 믿는 세 가지 이유.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어려운 어두운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 세 번째,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확실히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도 우리의 시대를 잘 헤쳐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면 오른손을 번쩍 올렸다 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표시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뒤에도 또 다른 분, 저도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뒤에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돼요. 표시만 하시고 내려주세요. 또 다른 분,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감사합니다. 저 위에서도, 2층에서도 혹시 나도 목사님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인생을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손 올렸다 내려주시고 표시만 하시면 돼요. 기도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들, 그 손 든 게 진심이라면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수줍어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손 든 분들 다 일어나세요. 손 들지 않았어도 다 일어나시면 돼요. 나에게도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네, 번뜩 일어나세요. 네, 이 앞에 저 뒤에, 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손 들었던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제가 축복 기도할 거예요. 일단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세요. 잠깐만. 네, 아까 손 들었던 분들 자리에서 괜찮아요. 제가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서든, 아니 일어나는 것이 좀 그래서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오신 분하고 함께 일어나도 괜찮아요. 같이 일어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이렇게 일어나세요. 함께 일어나시고,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같으면 그냥 저를 따라서 해주시고, 우리 다른 앉아있는 분들도 오늘 결심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저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의 평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결심한 모든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결심을 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이 인생의 새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평생 이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선 분들, 결심한 분들, 교회가 준비한 조그만 꽃과 책자 드리실 텐데,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이제 책자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꽃하고 책자를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신 채로, 뭐 일어났든 앉으셨든,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필요하다, 오셔야 한다, 이런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카드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노란색 카드, 결심 카드 아마 저거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히 이름, 이미 쓰신 분은 뭐 또 쓰실 필요가 없죠. 연락처만 간단히 쓰시고, 중요한 것은 맨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맨 아래 난에다가 이렇게 표시 하나 해주시면 돼요. 체크 표시 하나, 체크 표시 이렇게, 네, 체크 표시 하나 해주시면, 체크. 혹시 노란색 카드가 없는 분은 파란색 카드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을 거예요. 파란색 카드에다가 간단한 인적사,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신앙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용도로만 쓰여집니다. 걱정 마시고. 역시 맨 마지막에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표시, 체크 표시 하나 해주시면 돼요. 이 카드를 다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 있다면 꼭 기록을 해주시고요, 잠시 후 나가실 때 이 카드를 우리 안내원들에게 제출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앉았던 자리에다가 이 카드를 그냥 놓고 가시면 저희가 카드를 수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하고 여러분을 지원해 드리는, 섬기는 용도로만 이 카드는 사용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결단의 자리에 동참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